1932년 4월 25일, 중국이나 일본 그 어느 자료에도 언급되지 않은 이날을 북한은 그들만의 축제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날은 북한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날이다. 조선중앙방송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장혜성 작가.
김일성이가 무슨 뭐 안동의 흥룡촌에서 1932년 4월 25일에 유격대 조직했다 어쩌다 하는데 그거는 역사적인 자료를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그런 그 과학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위사례라고 그 안도에서 공화국 부국장 하던 사람이 그 부대를 하나 그러니까 반일 부대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 부대에 조선 사람으로 된 특설대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한 14명 정도. 거기에 혹시 김일성이가 끼워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김일성을 보면
역사는 그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한 기록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의 역사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자유조선방송은 통일의 열망을 담아 철저하게 사실과 증언의 바탕을 둔 조선 현대 역사를 다시 새롭게 써나가려 한다. 자유조선방송 특집 실화방송 10부작 역사의 진실 제1부 김일성은 조선을 해방시키지 않았다. 1940년 말 북만주를 넘어 구소련 연해주로 들어가는 무리가 있었다. 쫓기듯 도망가는 사람들의 복장은 남루했고 오랫동안 굶어 허기진 표정들이다. 이 중에 한 사람 바로 김일성이다. 원래 이름은 김성주. 김일성의 이름도 역사를 증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데 북한이 주장하는 보천보 전투나 무산 전투에 김일성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김성주, 아니 김일성은 1940년 구소련으로 도망가서 해방이 되던 1945년 9월 19일 원산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 사이 김일성은 딱 두 번 소련 당국의 지시로 조선에 침입한 일본군을 정찰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고자 두 번 조선을 방문한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다 그저 김일성이 그 해방의 은인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이 해방시켰다 그렇게 하죠.
당연히 김일성이 해방시켰다고 보죠. 김일성이 그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해가지고 만주에서 일제놈들과 싸움하고 그렇게 해서 1945년 8월 15일 일제를 경멸하고 조국을 해방시켰다고 이렇게 교육하는 거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마치 조선반도를 독립시킨 것처럼 왜곡 선전하고 있지만 김일성은 조선반도를 독립시키지 않았다. 아니 독립을 시킬 수가 없었다. 독립운동가들이 결정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였던 1940년부터 45년까지 김일성은 소련 땅에서 소련 당국의 지시를 받으며 정찰 업무, 즉 누가 독립운동을 하는지, 누가 독립운동을 방해하는지 그것만을 감시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역사는 조선반도를 해방시킨 사람이 김일성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반도가 해방이 되던 1945년까지 격동의 시기 한반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1931년 일본 관동군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이듬해 1932년 3월 만주국을 수립한다. 일본의 만주 침략이 본격화된 것이다. 일본의 침략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조선의 독립운동가들과 중국인들은 중국의 동북지방, 지금의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등에서 조직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된다. 우후죽순 벌어지던 항일무장투쟁은 1933년이 되면서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민혁명군을 발족시킨 것이다. 중국인민혁명군은 1936년에는 동북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 조선인들을 포함 동북항일연군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한다. 동북항일연군의 수많은 조선인 중 한 명이 바로 김일성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중국과 일본의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을 토대로 한 것.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시기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1930년도에 그 삼촌 김형건을 그 골간으로 해가지고 조선혁명군을 먼저 창건하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을 1932년도에 그 반일인민유격대로 그 다시 발전시켜가지고 광범한 그 무장 세력을 키워서 그걸로 일본과 맞서 싸웠다 이렇게 되어있죠.
온통 그저 우리 북한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어린이들 속에서도 이제 만주는 정말 이제 온통 김일성판이고 그래서 중국인들까지 이 동북 삼성에 있는 이 중국인들까지 정말 김일성을 열렬히 이제 정말 흠모하고 정말 김일성이라면 정말 그 뭐 아끼지 않고 뭐든가 다 지원한 그런 이제 정말 이제 항일의 투사로 정말 조국 해방의 이제 위인으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철저하게 왜곡해온 역사와 달리 1936년 동북항일연군에 남아있는 김일성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은 조선인민혁명군 장군으로 항일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중국인들의 지휘를 받으며 무장투쟁을 시작했다.
문헌에 따르면 김일성은 1931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고 1936년 7월 위에서 언급한 동북항일연군이 직제를 개편하기 전까지 중국인민혁명군 제2군에서 활동한다.
나는 동북항일연군 군장 왕덕태다. 직제 개편한 결과를 발표하겠다.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군장 양정우. 강로군 밑에는 군을 두고 군 밑에는 다시 일사부터 시작하는 사를 둔다.
동북항일연군 군장 왕덕태나 제1로군 군장 양정우는 모두 중국인. 왕덕태 군장은 제1로군 밑에 여러 개의 군을 뒀고 다시 군 밑에 살을 뒀으며 1군의 명단이 모두 발표된 후 제2군의 각 살을 이끌고 갈 사장을 발표한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김일성. 제2군 1사, 제2군 2사, 제2군 3사. 아직도 김일성을 부르지 않았다. 여러 동지들의 이름을 부르던 왕덕태가 드디어 김일성의 이름을 부르는데
제1로군, 제2군 6사를 이끌고 갈 사장은 김일성!
그렇다.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군의 군장도 아니었고 제1로군 군장도 아니었고 1로군 안에서도 제2군 6사 사장이었다.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 부대는 전성기 때는 200명에서 300명, 평소에는 100명 정도였다고 한다. 김일성은 100여 명의 부대원들과 어떤 항일운동을 했을까?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하면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성과를 거두는데 그게 바로 보천보 전투다. 그런데 이 보천보 전투 역시 북한에서는 찬양을 하다못해 신격화하고 있다. 지금부터 보천보 전투와 무산 전투의 실체를 파헤쳐보자. 1937년 6월 4일 함경남도 갑산군 희산진 보천보 마을. 압록강변에 위치한 보천보라고 하는 마을은 총 가구 308호에 1,30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다. 그 시간 때 아닌 사람들이 100여 명 숨죽이며 마을을 지켜보다 일시에 습격한다. 이미 순사들은 도망치고 없었지만 그것을 알리 없는 육사대원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다 용기를 내 앞장선 사람은 김일성이 아닌 오백령. 조선중앙방송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장혜성 작가.
그 주제소를 습격하게 된 건 오백령이가 책임지게 됐거든. 근데 오백령이도 겁이 나니까 그 안에 실전 두 명밖에 없는데 들은 못 가고 문 밖에 쳐서 기관총을 구서 렉 쐈단 말이에요. 쏘니까 안에 두 사람 그 경찰 순사가 둘이 있었는데 너무나 급한 김에 후닥닥 문 넘어서 도망쳤어요. 도망치고 거기 나무 누가 죽었는가 하니까 그 순사 마누라가 자기 남편이 저녁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밥을 싸가지고서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지고서 그 주제소에 왔는데 아이를 구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한테 기관총이 그 탄알이 꿰서 그 기본 그날 김일성이 이렇게 이룬 제일 큰 성과는 그 아이를 순사 아이를 하나 죽은 게 아마 제일 큰 성과일 겁니다. 둘은 다 도망쳐서 순사 둘은 도망쳐서 저 가림천에 가서 그
보천보 전투에서 김일성은 순사의 아이 하나를 죽였다. 어린 아이를 죽인 이 성과가 김일성이 항일 전투에서 거둔 가장 큰 업적이다. 이 보천보 전투와 더불어 북한이 찬양하는 전투가 또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무산지구 전투다.
우리 혁명의 옥센 뿌리가 내린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에는 항일의 나날 또다시 조국 진군의 길에 오르시어 일제의 발꿈 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에게 해방의 소광을 안겨주시고 간악한 원수 일제에게 멸망의 철철을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분멸의 업적을 전하는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이 거연히 솟아 빛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선전하기를 1939년 5월 김일성이 북대정자회의에서 조국 진출에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한 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끌고 조국을 향해 진격했다고 선전한다. 그리고 일제에 심각한 정치 군사적 타격을 줬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과연 무산지구 전투의 진실은 뭘까? 전 조선중앙방송 장혜성 기자의 증언.
무산지구 전투라는 게 거기 가다가서 거기 홍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홍암 그 일대에서 그 추적해오는 일본 군대하고 싸웠다고 그러는데 싸워서 뭐 실질적으로 이자리 말하자면 저도 약간 그런 쪽 자료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일본군이 얼마 손실 받고 어쩌고 이건 나온 거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전투가 있었다.
무산지구 전투에서 김일성이 했던 것은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도만강을 건너 빨리 철수를 하는 것, 즉 도망가는 것이었다. 무산지구 전투가 허위 과장됐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들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후에 내 오백령이랑 그다음 그 영감들 보고 물어봤다 있긴 있었는데 적들은 얼마 죽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그날 너무 그저 급해서 그냥 도망강을 그 넘어서 빨리 철수를 하려고 미쳐 손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산지구 전투에 참여했던 500명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되고 왜곡되어 온 무산지구 전투의 진실은 언제쯤 제대로 밝혀질까?
빨리 온전히 잡아들여!
1939년 10월 일본은 노조의 쇼토쿠 소장을 만주에 파견한다. 무장한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한 것. 일본으로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 배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만주 일대에서 토벌작전에 들어가는데 주 대상이 동북항일 연군이었다. 당시 일본의 전면적인 소탕작전에 의해 동북항일 연군 제1로군 대부분의 지도부가 체포. 사살되거나 일본군에 투항하고 만다. 운이 좋게도 김일성은 일본군에 쫓겨 부하 50여 명을 이끌고 소련 국경을 넘는다. 김일성이 국경을 넘어 소련으로 피신하기 전 동북항일 연군에서는 김일성에게 장춘을 포위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김일성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전 중앙당 황장엽 비서의 증언.
김일성에 대해서 지시한 건 아는데 항일 연군에다가 지시한 거 이게 그것도 코미테로 해서 그렇게 지시했거든. 그 하일련 내가 장춘을 반월형으로 이렇게 포위하라는 지시를 내렸거든. 그 김일성의 부대는 거기에서 당의 지시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얘기한데 자기네들도 그렇게 그 지시에 따르자고 했는데 늦어졌다는 게 늦어졌어. 벌써 이거 다 공격을 당하고 그 일본 군대를 포위한다는 말이나 되는가. 숨어서 투쟁해야 되는데 그걸 격파되니까 자기는 분말로 넘어갔지. 그렇게 해서 그 자기네 부대는 보존됐는데 그 부대 보존됐다는 게 그건 100명이나 보존됐는지 그때 그 한두 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명령에 따르지 않고 김일성은 다른 부대보다 더 빨리 1940년 말 소련으로 피신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부대원들은 희생이 적었고 이 일로 그의 역량은 인정받게 된다. 당시 제3로군에 있던 김책은 북만주에서 한참을 버티다 1943년 말이 되어서야 소련 국경을 넘는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김일성은 1930년대 만주에서 항일투쟁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돼 중국인의 지시를 받았을 뿐 그가 조선인민혁명군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립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1940년 말 김일성은 그의 부대원 100여 명과 함께 소련에 도착한다. 그런데
정장마! 손들어!
그만 국경에서 소련군에게 체포되고 만다. 김일성은 혹독한 곤욕을 치르고 소련에서 쫓겨나지만 다시 만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김광인 북한 전략센터 소장의 설명.
처음에 강을 건너가서 들어가니까 소련군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인종적으로 아시아계 인종들이고 이게 한국인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군대라고 해서 그냥 복장도 깨끗하고 총도 제대로 갖췄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에는 뭐 총도 다 없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있고 뭐 거의 거지 행세에 가까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소련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구들이 독립운동가인지 일본의 특무인지 소위 이제 간첩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문도 하고 폭행도 하고 하면서 너희들이 일본 특무 아니냐 해서 아마 좀 김일성이 처음에 들어가서 좀 권역을 치르고 러시아에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왔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재차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왜 또 다시 온 거야? 당신들은 일본 특무가 분명하다.
아닙니다. 우린 일본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입니다.
끝까지 거짓말이군. 이번에는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감옥에 가두겠다.
잠깐 멈추시오.
어? 추보중 동지잖아.
동지는 동북 항일연군 제1호군 주보중 군장 아니오?
그렇소. 이 사람은 일본 특무가 아니오.
주보중 군장이 아는 사람이오?
그렇소. 이 사람은 동북 항일연군 소속 군장이오.
김일성이 동북 항일연군 제1호군 군장 주보중의 보증으로 풀려난 것이다. 극적으로 살아난 김일성과 부대원들은 소련의 88여단에 입단했고 정찰 임무를 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 김일성이 해방전까지 구소련에 머무는 사이 김일성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는데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태어난 것이다. 그때가 1941년 2월 16일. 김정일의 출생일에 대해서도 북한은 1982년부터 슬그머니 1942년으로 수정해버린다. 북한에서 김정일의 출생연도를 1941년에서 1942년으로 수정한 것은 김일성의 생일 1912년과 꺾이는 해를 맞추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어쨌든 1941년 2월 16일 소련의 연해주 하바롭스크에서 서남쪽 75km 지점에 위치한 부야츠크 지역. 당시 88여단의 미령이 있던 곳이다. 바로 여기서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서 아들 김정일이 출생한다. 이 사실은 조선 현대 역사에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김정일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전혀 다르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두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요상군 김종숙 동지의 불멸의 투쟁 업적이 뜨겁게 우려있는 백두산 미령은 여기서 태양민족의 새 시대를 만대히 빛내어가는 위대한 선군 태양 백두광명성이 솟아올라 조선의 대통운이 열린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더욱더 만방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북한의 주장대로 백두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소련의 연해주 부야츠크에서 출생했다. 김정일이 백두산이 아닌 구소련 부야츠크에서 출생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김일성이 구소련 88여단에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이동화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1945년 김일성과 함께 귀국해 조선노동당 초대 조직부장을 맡았고 1948년에는 보건성 부상에 임명됐고 김일성의 주치의를 겸할 정도로 김일성 일가와는 친분이 두터운 인물이다. 이동화의 아들 이세르게이는 부야츠크 미령 시절 아무르 강변에서 김정일과 함께 뛰어놀던 단짝 친구였다.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있는 철도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이세르게이를 직접 만난 김광인 소장.
이동화 선생 아들 중에 이 세르게이라고 있습니다. 김정일하고 그 러시아에서 어릴 때 같이 놀았고 나이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어릴 때 소꿉동무죠. 이 세르게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살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알마티에 간 일이 있어 그분을 만나봤는데 그분이 이제 몇 가지 증언을 했어요. 어릴 때 소꿉동무였고 평양에 들어와서도 둘이 같이 지냈답니다. 어릴 때. 그래서 김정일의 그 성격이 어떻더냐. 어릴 때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얌전한 친구였다. 그리고 처음 평양 들어왔을 때는 조선말을 잘 못해서 말이 절로 없었다. 이런 증언을 했고요.
이런 측근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정일이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며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백두산 미령을 혁명의 성지로 만들고 있는데 북한이 김정일의 출생지를 속이면서까지 감추고 싶은 역사의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 김정일이 탄생한 배경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왜곡한 역사의 상당 부분이 김정일의 탄생설을 부정한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항일 무장 투쟁 도중 김일성은 부대에서 밥 짓고 빨래하던 여성 대원 김정숙과 결혼한다. 김정숙은 1917년생으로 16살 때 김일성 부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일성과 함께 투쟁했던 최현이 김일성의 등을 떠밀어 두 사람을 이어줬다고 전해진다. 조선중앙방송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장혜성 작가.
최현이가 말하자면 거의 그 중매 서다시피 했는데 최현이가 있다가서 김일성이 찾아서 야, 김일성 너무 당신도 이제는 뭐 계속 이렇게 호래비를 살 수 없지 않느냐. 뭐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냐.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다. 뭐 그러고 보면 나하고 김정숙동하고 하는 게 어떨 것 같은가. 그러니까 그게 그 옆에 있던 내 그 이름을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 아이고 조그마한 까마 잡잡한 거 무슨 걸 볼게 있다고 그러냐고. 사실 그 김정숙이를 북한에서는 뭐 대세 미인 척 얘기하지만 키가 작고 얼굴이 까마 잡잡해서 깜장정숙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며칠이 지나서
최연의 중매로 김일성과 김정숙이 혼인을 하고 그 사이에 김정일이 태어난 것이다. 김일성은 소련으로 건너간 이후 88 여단에 있으면서 정찰 임무를 하기 위해 두 번 정도 소련 영내를 벗어났다. 88 여단의 목표 자체가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련과 국경을 인접한 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을 훈련시켜 정찰이나 선전활동을 목적으로 조직한 소규모 군사 조직이다. 김일성에게 맡겨진 업무는 조선반도에 들어가 일본군 상황을 정찰하는 임무. 이 정찰 업무는 남자 대원들만 참여했을 뿐 여자 대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정숙은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구소련 부야측근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김일성 역시 1940년 러시아에 피신한 후에는 소련군의 지시 아래 정찰 업무만 두 번 나갔을 뿐 전투다운 전투는 해본 적이 없었다. 역사의 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1940년 12월부터 1941년 3월 하버롭스크 회의를 통해 국제연합군 편성을 결정했고 소부대 활동을 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김일성은 소련으로 들어간 이후 단 한 차례도 전투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다. 정확하게 당시 소련의 스탈린은 개별적인 전투활동을 허락하지 않았다. 북한 전략센터 김광인 서장.
아무튼 그 러시아 야행에 들어가서 수용된 이후에 김정숙은 한 번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에 가서 뭐 김정일을 낳았다고 하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김일성의 경우는 두 번 나갔지만 그것도 정찰 임무를 띄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41년과 42년에 각각 한 번씩 나갔다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김정일이 백두산 미령이 아니라 구소련 부야츠크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구소련 부야츠크에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소련 극동군 산하 88특별저격여단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당시 88특별저격여단은 총 4개 대대로 구성됐는데 여단장은 동북항일연군 제1호군 사령관이었던 주보중, 여단 부참모장은 최영건이었다. 항일투쟁 경력이 높은 최영건이 김일성보다 상관이었던 것. 88특별저격여단에서 김일성은 제1대대장이었고 계급은 소련군 대위였다. 그리고 조선반도가 해방이 되고도 한 달이 지난 1945년 9월 19일 김일성을 포함해 소련의 88여단 소속 조선인 부대원들 50여 명은 소련 군함을 타고 원산항으로 입항한다. 김일성이 해방 이후 원산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증언자도 있다. 정상진 씨.
45년 9월 19일 그게 바로 8월 수요일 말입니다. 25군단 정치부에서 지시가 왔어요. 내일 아침에 김일성 일행이 태평양 함대 운송함 부가초프호를 타고 일행이 원산에 도착한다. 아침 8시경에 그 배에서 내리는데 그 김일성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오래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상당히 나도 많고 머리도 희고 웅장하고 정말 장군다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배에서 내려들 탔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모두 젊은아이 된 말이야. 내리는데.
분명히 김일성은 소련에서 해방이 된 이후 원산항으로 입항했는데 북한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도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그날 나는 조선인 인혁명군 부대들의 저국 해방을 위한 총공격전을 개시할 때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해방은 기버성상이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타격을 안겨 그것을 밑보리채 뒤흔들어 놓은 조선인 인혁명군과 각계각층을 망라한 전민 항쟁 역량의 총동원으로 이룩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1945년 8월 9일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에게 조국을 해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해 가르치고 있다. 게다가 조선인민혁명군은 중국 동북지방의 많은 지역을 해방시키고 조선으로 진격해 일제를 패망시켰으며 해상상륙작전을 통해 청진, 나남, 원산 일대로 진격했다고 선전한다. 대체 역사의 진실은 무엇일까? 북한 전략센터 김광인 소장.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00만 관동군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관동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집결해 있던 일본 군대인데 당시 최정예 군대예요. 그 100만 관동군을 무장해제 시키려고 하면은 엄청난 사람이 죽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물자가 소비되어야 하는 거죠. 미국이 태평양 전쟁 때 일본에 원자탄을 두 개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소련군으로 하여금 얄타회담 때 참전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100만 관동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저걸 개멸시키려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원폭을 만들어 놓고도 주저주저 하다가 그 마침내 터뜨리게 되는데 김일성이 무슨 제도로 100만 강동군을 때려부수고 조국 해방을 달성하신다는 건지 그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시 김일성이 소속돼 있던 88여단 소속 조선인 부대는 100여 명에 불과했다. 100여 명의 부대가 어떻게 100만 명에 달하는 관동군을 격파한다는 것인가. 역사를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다.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끌고 조선반도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반도의 해방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1945년 2월 연합국 지도자들이 얄타에서 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전쟁 후 조선반도를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겠다고 한 1943년 까이라 회담의 결정을 다시 확인한다. 여기서 미국은 소련 측에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조선반도를 해방시키기 위해 일본과 전쟁을 하자고 요청한 것. 그러나 소련은 그 자리에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 기회를 노렸던 소련은 일본의 패망이 짙어지자 그때서야 전쟁에 나서게 된다. 이 시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중지시키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Our demand has been and it remains unconditional surrender.
우리의 요구는 변함없이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항복을 촉구하는 연설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자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한다. 바로 그 시기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의 패전이 짙어지자 소련은 8월 9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후 빠르게 조선반도로 진격하게 된다. 미국의 원자탄 투하로 일본은 완전히 무너졌고 일본의 왕은 1945년 8월 15일 결국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만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조선반도는 해방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제가 강제로 점령한 지 36년 만에 조국을 되찾았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북조선의 낯선 이들이 들이닥친다.
평양으로 전차와 탱크를 타고 진격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좌우로 길가에 늘어서서 우리가 전차와 탱크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관심과 예절을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소련군으로 북한에 주둔했던 에드와르도 쇠가이 씨의 증언이다. 처음에 북한 주민들은 소련군이 해방군이라 믿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장신대학교 주선의 명예 교수.
소련군이 왔는데 군인들이 정상군인이 아니더라고. 뭐 아주 이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나왔다는데 뭐 빵을 이렇게 메고 다니다가 누워서 베개하고 자다가 그러고는 길에 다니면서 이제 뭐 시계 달라고 시계 뭐 해서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 시계 뺏어서 이렇게 타고 다니고 또 여자들 마담 다와이라고 그러고 다와에는 달라는 소리야, 마담. 여자 달라고 그러고, 그냥, 그, 막, 겁탈하고, 여자들 겁탈하고, 막, 낮에도 그냥 붙들고, 그래. 너무너무 혼나고, 밤에는 도둑질도 다니고, 여자, 성폭행하러 다니고, 그래서.
소련군이 북한 지역을 점령한 것이다. 소련은 지리적 이점으로 북한에 빨리 진주할 수 있었고, 미군은 일본의 팔이 묶여 9월 8일에야 남한에 도착한다. 결국 미국은 소련의 진군을 막기 위해 38선을 제안한다. 중앙정보부 부장 특별보좌관을 지낸 북한 민주화 포럼 이동복 상임대표.
그때 미군은 어디까지 와 있었냐면 오키나와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오키나와가 워낙 요새화가 철저하게 돼 있어서 한 발짝 움직이는데도 아주 그냥 엄청난 소위 사상자가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북한이야 뭐 무주공산의 소련군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은 한반 조선반도는 전부 소련이 먹어간단 말이에요.
미국은 조선반도 전체가 소련군에 점령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황급하게 38선을 제안한 것이다. 소련의 스탈린은 일본 점령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은근히 기대하며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역사의 진실이 이런데도 북한은 지금까지도 미국이 남조선을 점령해 식민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1945년 9월 8일 총 한 방 쏘지 않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전태국에 대한 전승국의 통치 형식인 군정을 선포했다.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 사령관 하진은 이렇게 공포했다.
북한의 선전과는 달리 조선반도를 분단시키는 데 앞장선 나라는 소련이었고, 소련이 내세운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다. 소련군은 점령과 동시에 북한을 소련 제국의 일부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다. 스탈린은 이미 1945년 9월 20일 북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할 결심을 굳히고 북조선에 독자적인 정권을 세우라는 취지의 비밀 지령을 제1극동군 사령관 와실렙스키에게 내린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 약 12만 명을 북한에 분산 배치시키고 철도, 도로, 우편, 전화 등 남한과의 모든 교통, 통신을 차단한다.
소련군이 실질적인 분단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은 북한으로 귀국하기 전 이미 스탈린으로부터 북한의 지도자로 낙점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전 중앙당 비서였던 황장엽 선생.
여기 나올 때 똑똑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관계 본 사람들한테 말을 이야기되면 김일성이 불리오 가서 모롤도브를 만났다고 그래. 모롤도브 한 데서 아마 위임을 받고서 내려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9월 17일에 원산에 도착했거든. 그때는 벌써 여기 사령관이 마중 나갔어. 여기 주둔군 사령관이 마중 나갔어. 이건 벌써 지도자로서 임명됐다는 걸 의미하지.
여기서 의문점 하나. 김일성은 왜, 어떻게 해서 스탈린의 선택을 받았을까? 명지대학교 이지수 교수의 설명이다.
그것은 소련이 점령한 지역에서 소련의 소위 위성국가가 세워질 때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등장했는가와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즉,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누가 지도자로 나섰느냐. 처음에는 뭐 신망 있는 민족주의자 혹은 무슨 대중적 인기가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도자로 나섰었어요. 그러나 그 정권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정권이 이제 공산당 정권이 안정화되면서 실제로 이제 실세로 등장한 최후의 승리자는 다 소련의 가장 충성적이고 소련의 의지, 의사가 여과 없이 반영될 수 있는 지도자들로 다 형성이 됐습니다.
스탈린이 김일성을 선택한 이유는 김일성이 소련에 충실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스탈린의 선택을 받은 김일성이 북한의 모든 제도를 만들었을까? 역사의 진실은 그렇지 않다. 김일성은 중학교 2학년 중퇴가 전부였고 김일성의 빨치산 세력 60여 명 대부분은 소학교도 나오지 못했다. 88여단에 소속된 조선인 빨치산 중에 중학교를 중퇴한 자는 림춘추, 안길, 김책, 서철 정도. 최용건만이 정주의 오산중학교를 졸업했을 뿐이다. 김일성을 비롯한 빨치산들은 나라를 세울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해방 직후 북한의 모든 제도를 만든 사람은 김일성이 아니라 소련 측 고문과 소련 국적을 가진 고려인들이 만들었다. 중앙당 비서를 지낸 황장엽 선생의 증언.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관리하고 저는 경험이 없거든. 그러니까 소련 정부 측의 당에 세심하게 그 사람들을 보내서 정부 관계 기관들 뿐만 아니라 대학 공자일이까지 다 고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조선 사람 2세들 가운데서 또 뽑았거든. 그게 아마 4,500명 된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파견했거든. 김일성은 그때는 완전히 로봇이야. 할 일이 없거든. 자기도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제도는 소련 고문들과 그 2세들이 만드는 거거든.
소련군은 1945년 10월 이북 5도 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1946년 2월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해 선포한다. 같은 해 11월에는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한다. 이듬해 1947년 2월에는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대표자 대회를 열었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조직한다. 1948년 2월 8일에는 군대까지 창설한다.
우리 자신의 군대를 가지게 되니라. 일본 대국주의자들이 평가와서 각설과 탄압을 당하던 우리 조선인민은 이제는 자기를 저유하는 당당한 국민군대의 자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은 북한의 독자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모든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래도 미국이 조선반도를 분단시켰다는 것인가? 이런데도 남한이 분단을 원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반면 남한은 1948년 5월 단독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한다.
정부는 민 정부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 정부임을 일 또한 공고하는 바입니다.
10분 양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1946년 6월 4일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에서 했다는 연설을 살펴보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쇄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거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북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남북 분단의 단서를 연 것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으나 이 연설 어디에 남북 분단의 단서가 있다는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란다. 북한을 공산화하는 소련의 의도를 파악한 대응으로 보이지 않는가. 이제 김일성이 조선반도를 해방은커녕 오히려 분단시켰다는 역사적 진실 하나 더 공개하겠다. 1945년 12월 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국 외무장관이 모여 회담을 했다. 이 회담이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 여기서 그 유명한 신탁통치안이 나온다.
조선반도의 민주적인 임시정부의 수립을 돕고 그 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협의하여 조선에 대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의 최장 5년간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4개국 정부의 공동심의에 회부한다.
비록 신탁통치를 한다 해도 임시정부를 거쳐 통일된 독립국가로 나아가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을 선포해버린다. 북한 스스로 분단국을 원했던 것이다. 북한의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소련과 미국의 냉전 역시 본격화된다. 따라서 두 차례에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는 성과 없이 끝나고 만다. 조선반도의 통일 역시 멀어지고 있었다. 미국은 소련과의 합의를 포기하고 1947년 조선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기고 만다. 그해 11월 유엔은 조선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 유엔은 이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한다고 결의한다. 이 결의에 따라 1948년 1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남한에는 들어왔지만 북한은 소련의 거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북한 민주화 포럼 이동복 상임대표의 설명이다.
당시에 소련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그런 어떤 그 혁명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니까 거기에 맞는 거지. 그래가지고 북한에다가 북한을 이 공산주의 국가로 북한에 수립하겠다는 것이 소련의 확고한 결정이었고 그것 때문에 유엔 총회 결의도 거부하고 그랬던 거예요.
소련이 유엔을 거부한 이유는 북한을 공산화해서 자기의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어쨌든 소련의 거부로 유엔은 북한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1948년 2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드디어 단기 4280년 11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유엔 한국위원단을 서울에 파견해왔다. 우리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찾게 하기 위하여
총선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반도는 일대 혼란에 휩싸인다. 남한은 정치 쟁점도 신탁 통치 문제에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찬반으로 나누어지고 북한은 남한이 단독 정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한다. 동시에 북한은 남한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해 남한만의 총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초청해 남북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이때 백범 김구 선생은 북한에서도 선거가 치러지도록 평양을 방문하기도 한다.
오구 분열의 위기를 만고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들이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사주의 통일 독립을 견지할 대결 것은 실로 우리 독립문화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성대한 회합의 본인이 참석
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의 북한 방문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당시 북한 지역은 이미 소련식 공산주의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고 그해 8월 15일 남한 정부가 수립된다. 중앙정보부부장 특별보좌관을 지낸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상임대표의 설명.
유엔에 상정해서 1948년 12월 15일 날 유엔총회 결의 195-35를 채택해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1947년 11월 12일자 결의 112-25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대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됐고 그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서에다가 뭐라 하냐면 이 정부는 대한민국의 그 한반도의 대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완전히 자유민주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 가운데 실시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는 존재하는 유일한 그런 합법 정부다. 이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 정부로 유엔의 결의를 받는 거예요.
남한은 국제사회의 결의를 준수해 남한 주민들의 자유총선거에 의해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당시 북한도 국제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조선반도 전체는 인민들의 자유총선거를 통해 통일정부가 가능했으리라. 하지만 김일성과 소련이 거부하면서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선거감시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 남한 정부만을 승인한다. 북한은 1945년 9월 9일 그들만의 정부 수립을 선포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김일성이 정권을 잡는다.
조선 민족의 사방다이며 우리는 소련 군대와 소련 국민과 그 위대한 정부가 가진 자원소의 방생 사방된 조선 국민의 승리 만세 조선 민족의 인민공화국들의 만세.
조선 반도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벗어난 해방 직후 통일이 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거부하고 말았다. 북한도 이 사실만큼은 억지를 부릴 수 없으리라. 통일을 거부한 김일성은 역사 앞에, 인민 앞에 분단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유조선방송 특집 실화방송 10부작 역사의 진실 제1부 김일성은 조선을 해방시키지 않았다. 기획 자유조선방송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기술 구본수 취재 강신삼 김보연 박성구 구성 서연희 제작 김민수 성우 이탁 최연철 김경희 원도 해설 유관 다음 시간에는 제2부 6.25는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 전쟁이다를 보내드립니다.